여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삽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삽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우리가 레위기 1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나 딸을 낳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읽은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와 같이 출산을 하고 나서 불결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6절부터 7절까지는 일반적인 정결규례가 나오고요. 8절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결규례가 나옵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본 것처럼 아들을 낳으면 이제 40일 그리고 딸을 낳으면 80일 그 시간이 이제 지난 것입니다. 원래 아들을 낳으면 한 일에 7일 동안 불결하고요. 딸을 낳으면 두 일에 14일 동안 불결한데 그에 산혈이 나오는 기간들이 있어서 그렇게 책정을 두었죠. 그 뒤에 보시면 6절 뒤에 그 여인은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삼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결했던 산모가 정결해지려면 결국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하나는 기간이 차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뭐 당연히 이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간이 차야 돼요. 이거 그냥 나는 빨리 정결하게 되고 싶어. 그냥 빨리 가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어떻게든 정결함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간이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찰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리지 않으면 빨리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빨리 정결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차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주체를 잘 보시면 그 여자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제사를 드려요. 이것도 매우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여자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혹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산모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보았던 규정에서도 불결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끔 해서 불결하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의 문제잖아요. 자기의 불결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독특한 점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 보시면 번제를 위해서는 뭘 드리냐면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속죄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삽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번제 예물이 큽니까? 속죄제 예물이 큽니까? 번제 예물이 커요. 번제 예물이. 상식적으로는 속죄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보기에 어떠하냐면 번제는 더 큰 예물로 속죄제는 어찌 보면 더 작은 제물로 물론 이게 수량적으로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고요. 속죄제는 죄를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평면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아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출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더 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도 받는 것이다. 정결함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내는 하늘이 깨끗하리라. 이렇게 되면 정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정결 규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8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가난해서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그 여인의 남편이 혹은 그 여인의 가정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이렇게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남편이 가난한 경우가 되겠죠. 그 가정이 가난한 경우가 되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여자가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가 주머니를 각기 따로 차고 남편 수입 따로 부인 수입 따로 혹은 재산을 따로 관리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 가정이 이제 가난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이게 가난해요. 이걸 다 바칠 수 없어요.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럼 너무너무 가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또 다른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 속죄제를 위해서는 비둘기 이랬는데 그거 하기가 힘들면 번제를 위해서도 비둘기, 속죄제를 위해서도 비둘기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게끔 뒤집어 이야기하면 가난해도 반드시 이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는 규례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출산하고 그것 때문에 불결하게 되었어도 이와 같이 첫 번째로 기간이 차고 두 번째로 산모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 그러면 다시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정결하게 되게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곧장 정결해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정결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봐야 될 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출산이 죄야? 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결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이 성취되는 과정에서도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따르고 불결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조금 더 한두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이 과연 죄가 맞아? 왜 이렇게 불결해진다고 하셨지? 또 출산한 다음에 제사까지 드리게끔 이렇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출산 이외에 앞으로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정결 규례들이 있어요. 그 정결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가령 뭐 피부병이 있다든지 유출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진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씻으면 그러면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제사까지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병들보다 다른 어떤 이 유출되는 것들보다 훨씬 더 이걸 더 심각하게 어찌 보면 바라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과정들을 결정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출산하고 나서 산모가 불결한 것을 왜 제사까지 드리게끔 하셨을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셨으니까 우리가 유추해서 혹은 다른 것들을 기준 삼아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은 완전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설명하신 것은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이성이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후에 하셨던 말씀들과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아, 이랬던 것 같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출산을 했죠. 그래서 이 여자가 엄마가 불결해졌다 정결해지는 과정을 쭉 보시면 무엇과 비슷하냐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그럼 짐승을 잡죠. 그럼 뭐가 나오나요?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고기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면 성전은 뭐가 있는 곳이냐면 죄인이 들어갔다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와 고기가 나오는 곳이에요. 얼핏 이렇게 보면 무엇과 비슷합니까? 출산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에 피가 나고 또 아이가 태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죄상을 받을 때 드렸던 제사의 과정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불태워드리고 나면 부산물들이 또 나옵니다. 그 부산물들을 또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것도 보면 출산하는 모습과 비슷한 그런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이냐?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죠. 죄인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정결해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죄인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내가 원래 죄인이에요. 심판받아서 죽임당해야 돼요. 근데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성전 밖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성막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놓고 보면 출산한 것과 비슷해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생명을 갖고 있는 아이를 낳아주잖아요. 성전도 어떠하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서 성전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전은 성막은 엄마의 자궁과 비슷한 그런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다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아직 본문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레위기 16장에 가면 이 대속죄일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용키푸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인데요. 이 대속죄일은 뭐냐면 성전이 성막이 죄인들 때문에 불결해졌기 때문에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전이 성막이 죄를 짓나요? 안 지어요. 성막은 죄가 없어요. 근데 성막이 왜 불결해진 걸까요? 죄인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입장에서 성막은 사람이 아니지만 성막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내 안에 들어왔다가 제사드리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나가. 그 일을 성전이 감당을 해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죄를 안 지었지만 네 안에 드나든 사람, 네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준 그 사람들이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성막 너는 불결해진 거야. 그래서 대속죄일은 어떻게 하냐면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 그리고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다 드리면 동시에 성막만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도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놓고 보면 아, 성막에서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렸던 것, 성막에서 죄인이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서 나가는 것이 출산하는 과정과 비슷하네.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엄마는 새로운 생명을 낳아준 죄밖에 없어요. 새로운 생명을 낳아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엄마를 불결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산모가 정결하게 되려면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됩니다. 참 묘하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핏덩어리가 태어난 거죠. 그럼 누가 제일 불결할까요? 아이가 제일 불결하겠죠. 근데 아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제사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엄마가 정결하게 되는 제사를 드리면 아이도 정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모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엄마가 출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죄가 있어서 불결해진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낳아주고 그 사람이 내 아이가 생명을 얻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면서 불결해지는 그래서 성전과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성전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십자가가 비슷하죠.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앞에 다 나가잖아요. 그냥 뭐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죄를 다 십자가 앞에 얹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더러워지시죠. 주님께서 더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더러워지고 주님이 멸시당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는 정결해지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왜 이 산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결과 불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 산모의 출산 과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해석하는 게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산모의 출산 과정은 성전을 미리 보여주고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불결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불결해진 것이니까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주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결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만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데 나는 생명을 잃는, 그 사람은 정결함을 얻는데 나는 불결해지는, 그 사람은 편안한데 나는 조금 고통스럽고 힘든,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이는 생명을 얻는데 엄마는 불결해지고 죽을 고통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누리고 나는 조금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잘 감당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몸소 행하셨고 또 완성을 하셨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다 아기를 낳아보신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는 낳을 때만 엄마를 불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서도 엄마를 불결하게 만듭니다. 애가 똥을 쌌어요. 누가 치울까요? 누가 치울까요? 엄마가 치워야지. 누가? 애가 똥 싼 다음에 똥 쌌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똥 치웁니까? 안 그러잖아요. 엄마가 여전히 불결해야 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아이는 막 울고 찡찡거리고 잠 안 자고 하면 엄마가 그 모든 과정을 또 감당을 해주잖아요. 물론 모든 엄마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죠. 낳기만 한다고 다 엄마야? 키워줘야 엄마지. 키워줘야. 낳기만 한다고 다 엄마야? 애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좀 대신 짊어줘줘야 그래야 엄마인 거지. 내 편하겠다고 애가 울든 말든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면 그게 엄마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유튜브에 그런 유명한 동영상이 떠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의장 갈등 입고 할 때에 아이를 수술하는 소아과 의사가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뭐 의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하지만 어린아이 환자를 한 명 살리겠다고 손에다가 오줌 한 방울, 피 한 방울, 똥 한 번 묻혀보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따위 얘기들이나 하고 앉아있다고. 손에다가 더러운 걸 묻혀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유명한 유튜브 동영상이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면, 내가 누군가를 살려내려고 하면, 그게 자녀가 되었던 다른 성도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엄마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죽을 고생을 하고 나는 불결해지고 대신 내 자녀는 생명을 얻고 내 자녀는 정결함을 얻고, 그래서 내가 나의 불결함을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고 정결해지면 내 자녀도 동시에 정결함을 얻고, 그와 같은 양상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불결하다고 그렇게 규정되는 일에 대해서 난 분합니다. 난 억울합니다. 나는 이거 도대체 난 이렇게 당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 이 출산의 과정이 성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구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잘 생각하고, 뭐, 물론 아이를 낳지 않는 남성분들도, 아, 나도 그와 같은 출산을 담당하는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을 다 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모쪼록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나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낳아준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합니다. 엄마가 우리를 낳아주시면서 출산의 고통을 당하고 불결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희생하고 헌신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육적으로 엄마의 모습이 되지 못하여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자로 부모된 자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그들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자녀가 되었건 영적인 자녀가 되었건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이 되었건 그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